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나는 할머니가 좋다. 젊은 시절의 사회적 역할, 아내와 어머니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드디어 자신의 진심으로 살아가는 시기다. 애초에 귀엽다거나 예쁘다는 반응을 기대하지 않으니 꾸밈없이 나는 이런데 어떠냐? 당당할 수 있다. 자유롭다. 자신이 할머니라서 좋다는 이 사람. 작년에 최고령자로 일본 문예상을 수상하고 올해 또 일본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아쿠타가와상까지 거머쥔 화제의 소설가 와카타케 치사코입니다. 남편이 뇌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직후인 55살에 처음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죠. 28에 결혼해 줄곧 주부로 살았던 그녀는 사회 진출의 문은 영원히 닫혔구나 하며 살았는데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을 그냥 슬픔으로만 묻어두지 않고 거기서 잊고 있던 자유를 찾아 젊은 시절의 꿈을 향해 다시 걸음마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뭔가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란 없다. 이런 말도 있죠. 이루지 못한 꿈 한 자락이라도 가슴에 남겨둔 게 있다면 지금 바로 그 꿈을 향해 가는 걸음마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9월 3일 월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9월 3일 월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첫 곡은 0330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 노사연의 님 그림자 전해드렸어요. 지난해 일본 문예상 최고령 수상으로 소설가로 데뷔했던 60대 신인 소설가인 와카타케 치사코 씨의 첫 소설 한 대목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열어봤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일생을 주부로 살다가 처음 습작을 쓰기 시작했다는데요. 당시 나이가 55세였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거의 한 10년 만에 데뷔와 함께 최고령으로 문예상 수상까지 거머쥐게 됐다는 사실이 또 한 번 놀랍고요. 너무 늦었다 생각하고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결코 누릴 수 없는 영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분이 어떨까? 기자가 그 소감을 물었더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나이 들어서 처음 낸 소설로 상도 받고 벼랑간 유명해지니 두 아들, 딸이 무척 놀라더라. 봤냐? 내가 이 정도다. 하고 우쭐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또 한창 습작을 할 때도 주변에서 다 늙어서 새삼스럽게 뭘 시작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치사코 씨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답니다. 넌 충분히 좋아. 힘을 내. 아무도 믿지 않아도 나만은 나를 믿어줘야 하는 거겠죠.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나 스스로라도 나를 격려하면서 내 꿈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 수 있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9월 3일 월요일이에요. 건강한 아침에서 준비한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라디오 주치 시간에는 관상동맥 석회화 지수 그리고 심혈관 질환의 관계 등 다양한 청취자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드릴 거고요. 9988 건강길라잡이에서는 정형외과 질환에 관한 궁금증 풀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인체 신비 의학 이모저모 시간에는 우리 외모와 인상을 좌우하는 모발에 관해서 살펴볼게요. 오늘도 6시까지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와 함께해 주세요. 건강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라디오 주치.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모시고 건강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대폰 뒷자리 7080번 쓰시는 분의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관상동맥의 석회가 심하다고 해서 스텐트 시술을 하려고 조영술을 한 결과 다행히 혈관 밖에 석회가 있어서 시술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요. 혈관 밖에도 낄 수가 있는 건가요? 석회화 지수가 높아서 의사들도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통증은 없습니다 하셨는데 관상동맥 석회화 지수라는 게 뭘 말하는 거죠?
우선 혈관 밖 밖에 석회가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무슨 뭐죠? 얘기냐면 네. 석회질이 쌓인다는 거는 혈액 안에 있는 네. 어떤 물질들이 혈관 내피의 상처 등을 파고 들어가면서 쌓여가는 과정이거든요. 혈관 밖에 석회가 생기려면은 그거는 이제 전혀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일단은 모든 거는 혈관 안에, 혈관 내피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관상, 동맥, 석회화 지수. 근데 환자분,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네. 이 석회가 뭐 어디 여기 붙어 있다 막 그러시니까.
예.
근데 실제로 이 관상, 동맥 안에, 즉, 심장을 싸고 있는 영양혈관. 심장도 자기가 움직이려면 피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심장을 싸고 있는 혈관인 관상동맥에 침착돼 있는 칼슘의 양을 측정해서 수치화하고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이게 관상동맥 CT 조영술 등을 통해서 혈관에 조영제를 넣고요.
네.
즉 우리가 보통 CT 찍을 때 조영제 넣습니다. 그러면 예. 후끈후끈하고 간지럽 수 있습니다. 그걸 넣고요. 심장을 움직인 거를 가는 것을 1초에 126번이나 256번. 그걸 착착착착 128번이나 250줄을 막 쪼개가지고 재빠르게 자른 다음에 그걸 재구성해서 실제로 모양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네. 거기 안에 이 관상동맥의 석회가 얼마나 됐는지를 수치로 계산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CT 조영술이 많이 쓰이는 검사 방법이죠?
우선은 이 CT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하신 분이 찍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 증상도 없고 가족력도 네. 없는데 나 건강검진 해야 했는데 관상동맥 CT 조영술 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그건 엄청난 양의 방사선을 쏘이게 되거든요.
네.
보통 우리가 그래서 논문이 나온 게 있어요. 무증상 성인에서 검진 목적으로 시행하는 관상동맥 조영술의 임상적 가치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
했더니 뭐냐면 흉통이나 호흡곤란 등 증상이 없는 성인에서 하는 경우는 임상적 이득이 없다.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사람한테는 아주 유용한 검사입니다.
증상이 없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없죠. 예, 그래서 보통 이 CT를 통한 관상동맥 조영 검사. CT를 촬영하는 경우는
네.
보통 우리가 조영술을 하려면 혈관을 찢어야 되거든요. 대동맥에다 관을 넣고
그쵸?
실제로 관이 들어가니까 심장에 네. 자극을 줄 수도 있고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평가 방법에서 임상적 이득이 없음을 하는 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기관에서 공동 연구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석회화 지수 검사는 훨씬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가 보네요.
석회화 지수 검사는 보통 이제 증상이 있는 분들을
네.
즉 호흡곤란이나 충통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검사를 CT를 찍어가지고 검사가 결과를 나옵니다.
네.
그걸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일종의 가능성을 알려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가슴에 통증이 있어서 왔어요.
네.
이렇게 응급실 왔어요. 그런데 약 먹고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관상동맥 조영술 실제로 혈관을 찢고 입원을 해서 동맥에다 관을 할 만큼의 상태는 아닌데 그래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 막혔는지 궁금하고 이 환자분한테 이런 상태입니다 알려주기 위해서
네.
관상동맥 조영 CT를 촬영을 하고 거기에 계산을 한 거죠. 계산을 해서 순환기 내과의 전문의 분들이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흡연 여부, 연령, 성병들 기반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관상동맥 석회화 점수를 알려주게 된다면 이 점수를 이럴 때 이만큼 위험성이 있습니다라고 수치화해서 눈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증상은 없지만 검사를 해봤더니 석회화가 많이 진행된 경우다라고 하면 이럴 때는 어떡하죠?
오, 예리한 질문입니다. 일단은 네. 증상이 없는데 검사를 했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17개 기관에 공동 연구로 발표한 결과
네.
흉통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없는 성인이 건강검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관상동맥 CT 조영술은 임상적 이득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임상적 이득이 없는데도 검사를 했더니 석회화가 많이 진행된 경우
네.
그런 경우이거든요. 스텐트 검사, 스텐트 시술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예.
약물과 추적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워낙에 뭐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젊고 어린 층에서도 심혈관 질환을 앓게 되는 분들이 꽤 늘고 있어서 아 나도 혹시 증상은 없지만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 중에 특히나 유의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정말 자랑스러운데요. 제 동기이면서 심지어 이 교수님은 교수님의 아버님이 제 아버지랑 고작 동창입니다. 네, 저랑 대학은 다른 네네. 대학을 나왔는데 네. 그 교수님 팀에서 발표한 국민건강보험당 빅데이터를 통한 20, 30대의 젊은 콜레스테롤 변화에 따른 심혈관 위험을 분석을 해가지고 2018년 6월 달에 발표가 됐어요.
와, 최근에 발표가 됐네요. 네,
제 동기지만 정말 자랑스럽 저는 이런 걸 못하거든요. 보니까 네. 10년 동안 추적 관찰해봤더니 예. 2002년, 2003년부터 10년간 쭉 봤더니 젊은 분들도 콜레스테롤 관리를 안 하면 네. 허혈성 심질환, 즉 심장 심근경색, 뇌혈관 질환이 1.21배, 2.24배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네.
즉 젊은 분들 걱정하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혈액검사를 했더니 콜레스테롤 높습니다 그러면 네, 그리고 그냥 가요.
그렇죠.
식이조절하고 살 뺄게요. 아무도 안 합니다. 이거는 예전에 미이라 이론이라고 해서 네. 5세, 6세 된 미이라가 이집트의 미이라를 발견해서 혈관 종양술, 그러니까 왜 죽었는지 알기 위해서 CT도 찍고 MR 찍었더니 네. 관상동맥에 이런 찌꺼기가 끼어있던 걸 발견한 거예요. 아이들도.
아인데.
아 어렸어부터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를 잘해야 된다. 즉 젊은 분들 걱정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걱정되신다고 하면은 위험 요인 중에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 우리나라 연구 결과거든요.
예.
이런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젊어서부터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게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우를 이상 지질혈증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경우라면 치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어린 나이라고 해도 서둘러서 하는 게 좋겠죠?
맞습니다. 이상 지질혈증은 선별검사, 즉 건강상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하도록 가족력이 있거나 또는 본인의 어떤 일정 증상이 있으면 연 1회 또는 증상이 있으면 연 2회 정도 계속 검사를 하시고요.
네.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되는 이상 지질혈증이라고 하면은 의료진과 상의하셔서 흡연이나 당뇨, 기타 가족력들을 다 고려한 다음에 스타틴 계열의 치료제 약물 복용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질문은 휴대폰 뒷자리 9600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부정맥으로 전극도자 절제술 관상동맥이라는 스텐트 시술을 앞둔 70세 여성입니다. 불안하고 겁이 나요. 시술하면 머리가 무거운 증상이 좀 완화되는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부정맥을 다룰 때 말씀해 주셨던 치료법 중 하나인데 이게 전극도자 절제술 걱정하실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건가요?
사실 걱정할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시술은 아닌데요. 환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다만 부정맥으로 전극도자 절제술을 받아야 정조라 그리고 그걸 인해서 혈전이 잘 생기기 때문에
네.
스텐트까지 받아야 된다면 꼭 받으셔야 됩니다. 시술을 받게 되시면 그걸로 인한 혈압의 불안정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머리가 무거운 증상도 완화되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주치 선생님께서 위험성과 그거에 따른 효과를 충분히 판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위험성이 있지만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질문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0600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3년째 약을 복용 중인데 대장 내시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용종 제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대장 내시경을 걱정하시는 데는 지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오늘 내용이 다 비슷한데요. 관상동맥이 막혔던 분들을 심근경색이라고 하는데 재관료 뚫은 다음에 다시 막히지 않기 위해서 그때 부정맥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네.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드십니다.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는 피를 멈추지 않도록 피를 잘 흘리도록 해주는 약이잖아요.
예.
대장 내시경하면서 용종을 띄거나 조직 검사를 하면 피가 안 멈출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그 약제에 따라서 어떤 약제는 대장 내시경 받기 하루나 이틀 전, 어떤 약제는 일주일 전, 어떤 약제는 2주일 전에 미리 끊으시고
네.
주치 선생님과 상의해서 끊어도 되는지,
네.
끊어도 되는지 이 끊음으로 인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다시 올 수 있는 위험성은
그렇죠.
없는지도 양쪽 다 확인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들을 같이 살펴봤고요. 끝으로 닥터 유의 퀴즈 내주실까요?
오늘 관상동맥 석회화 지수라는 것도 얘기를 들었고요. 이상지질증 얘기도 들었는데 결국은 이 관상동맥이 막혀서 발생하는 네 글자로 된 심장질환이 때문입니다. 이 네 글자로 된 심장질환은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하면 돌이킬 수도 없다고 하죠.
네.
심장에 있는 혈관, 관상동맥이 막혀서 발생하는 근육이 문제가 생기는 네 글자로 된 질환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네, 오늘 정답 네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보내주실 곳 휴대폰 문자 번호 샵 8001번이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오늘도 라디오 주치의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휴대폰 뒷자리 9888번 쓰시는 분,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좋은 하루 이진 씨와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윤수일의 아파트 신청해 주셨네요. 이 곡 지금 바로 전해드릴게요. 9988 건강 길라잡이. 매주 월요일에는 우리 몸의 근육과 관절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궁금증도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정형외과 전문의 남기세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대폰 뒷자리 5437번 쓰시는 분의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2세 여성입니다. 오른쪽 고관절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수술 전 섭생과 또 생활할 때 주의사항 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수술 일정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저희에게 질문을 주셨던 내용인데 아마도 지금은 이미 수술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희가 질문들이 워낙 많이 쌓여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과 관련된 혹은 비슷한 질환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요.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자세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관절이라는 부위가 우리 몸에 어떤 부위고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 고관절이란 이 골반뼈하고 다리뼈를 연결하는 관절입니다. 즉 상체와 다리를 연결하는 관절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치는 사타구니 정도에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통증도 굉장히 심하고 또 생활에 불편한 점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예, 고관절이란 상체의 모든 무게를 다리로 전달하는 곳이라 고관절에 병이 있을 때는 걸을 때 절뚝거리는 증세가 나타나게 되고요. 양반다리가 잘 되지 않고 양반다리를 할 때 사타구니나 무릎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통증이 매우 심하면 일어서지도 못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뭔지 궁금한데 주변에서 보면 주로 어르신들이 이쪽에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는 걸로 아는데 일종의 노화 현상인 건가요?
이 아닙니다. 이 고관절은 우리 몸의 관절 중에서 제일 견고한 관절로 퇴행성 관절염이 잘 발생하지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많은 고령, 보통 80대 정도 되시면 골다공증이 진행이 되면서 이 고관절 부위가 잘 부러지게 되고
네.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 이 고관절 질환은 퇴행성보다는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이 흔하고요. 그리고 가끔가다 관절에 지나는 뼈에 피가 통하지 않아 생기는 그 무혈성 괴사람병이 있을 수 있고
네.
또는 선천적으로 고관절이 약하게 태어나는 경우 또는 외상에 의해서 어떤 기형이 생기는 경우에 주로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관절을 수술까지 해야 하는 경우라면 어떤 상태인 건가요?
정확한 상태는 알 수 없지만 62세 여자분이 고관절을 수술한다 하면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기타 다른 원인으로는 고관절 충돌 증후군, 고관절에 균이 들어간 고관절 감염 또는 선천적 기형에 의해서 조기 퇴행성 관절염이 온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 방법인 건지 아니면 증세가 좀 가벼운 경우에는 수술 없이도 완치되는 경우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관절 부위는 퇴행성 관절염이 잘 안 오는 곳이라 대부분 약물리 주사 치료로 좋아집니다.
네.
하지만 진찰하신 의사분이 수술을 권했다면 이미 다른 보존적 치료로 해보고 증세가 좋아지지 않아서 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아마도 수술은 인공관절 치환술을 권유받았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의 경우는 인공관절 수명이 약 30년 정도로 보고 수술 결과도 무릎 인공관절보다 좋아서 대부분 수술 후의 결과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는 수술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수술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 고관절 수술은 대부분 하반신 마취로 받게 되고요. 수술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네.
수술 방법은 이 병든 관절을 잘라내고 이곳에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것으로 예전에 비해서 매우 쉬워졌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결과도 어떤 관절보다도 더 좋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수술 앞두신 분이 특별히 조심하셔야 될 건 없을까요?
뭐 특별히 조심해야 될 건 없는데요.
네.
아무래도 수술 전에 일반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응급수술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니까
네.
우선 다른 병부터 치료받고 수술을 받으셔야 되고요.
아.
수술 후에 빠른 재활을 위해서는 관절 주위의 근육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관절 주위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미리 받고 수술을 받으신다면 회복이 좀 더 빠르실 겁니다.
그러면 이 수술 후에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또 수술의 효과가 대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도 궁금해요.
이 수술의 결과는 어느 관절이 인공관절 치환술보다 만족도가 매우 높은 수술로서 입원 기간은 한 2주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회복하는 과정은 평균 두 달 정도가 필요하고요. 계속적인 재활과 운동을 꾸준히 하면 이 환자에 따라서는 더 빨리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의 경우 수술 후 1주째부터 워커나 목발 보행이 가능하고요. 6주 정도 지나면 가능하면 목발이나 지팡이를 이용해서 보행하는 것을 권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수술 후 한 두 달 정도 지나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정상적인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셔야 되고요. 그래도 조심해야 될 거는
네.
온돌 생활은 고관절을 많이 사용할 수뿐이 없기 때문에 탈구의 위험성이 높아져서
네.
주로 소파나 침대 생활을 권하게 되고요.
예.
아무리 잘 됐다 하더라도 축구, 농구 이런 접촉성 운동은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자전거 타기, 수영, 골프 등 접촉하지 않는 운동을 주로 권하게 됩니다.
고관절 수술 후에 이제 온전하게 재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수술 후 관리에도 많은 노력과 또 주의가 필요하겠어요.
예. 이 고관절 수술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관리가 잘 되어야 수십 년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다시 그 삽입한 관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다리를 주로 벌리고 있는 행동을 하게 되고요. 수술 직후 수주 동안은 적극적인 고관절 그 주위에 있는 근육의 강화 운동을 하고 또 오래 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하중을 줄여야 되니까 살찌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다음 질문은 저희 건강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에 문종일 님이 올려주신 사연이에요. 자세하게 또 길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목수일을 하다가 높은 데서 떨어져서 대퇴 경부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고 인공 고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장 근처에 있는 종합병원에 4월 8일에 입원해서 4월 10일 날 수술을 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하면서 고관절 쪽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말씀은 수술은 아주 잘 되었다고 하는데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많이 붓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6월 15일 퇴원을 해서 저희 집 부근으로 통원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통원 치료를 하면서 의사 선생님에게 통증을 호소하니 수술한 의사에게 가서 상담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집에 있으면서 의사 선생님이 조제해 주신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붓기는 가라앉기는 했는데 발목에서 무릎 위까지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옵니다. 한쪽 목발을 짚고 조금만 걸으면 고관절 쪽에 통증이 많이 옵니다. 지금쯤이면 웬만큼은 통증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의사 선생님도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하긴 하는데 답답합니다 하셨는데 대퇴경부의 골절 때문에 인공 고관절 수술을 받으셨고 수술은 잘 되었는데 다리가 붓고 통증이 심하다. 이런 경우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만족하는 수술인데요. 이 청취자분처럼 수술 후 다리 통증이 심한 경우는 1% 미만 정도입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라는 건데 이 통증의 원인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만일 청취자분이 수술을 받은 직후라면 신경이나 혈관 손상 또는 혈관절증, 색전증 등을 생각해 봐야 되지만
네.
수술 받으신 지 몇 개월 되었기 때문에 네. 가능성이 있는 합병증은 그 인공관절이 뼈가 분리가 되는 것 또는 인공관절의 파손, 때에 따라 뼈가 약간 녹는 고릅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고요. 감염이나 탈구, 대퇴골 골절 같은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감염이라고 하면 어떤 감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만일에 수술한 지 얼마 돼서 골맞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술 도중에 공기 중에 있는 균이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청취자분은 지금 수술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피 속을 정상적으로 약간의 균은 떠도는데 혹시 이게 인공관절 수술한 곳에 침착돼서 균에 곪은 게 아닌가 이런 게 추정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골맞다라는 진단이 있으면 무슨 균에 의해서 골맞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대개 주사기를 이용해서 고름 같은 것을 뽑아서 배양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해도 실제로 원인균을 찾아내는 경우는 50% 미만이라 의사는 그동안 경험에 비추어 이런 균일 거야라고 생각하고 그에 맞춘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런 치료로 증세가 좋아지면 좋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균 치료로 잘 안 돼서 삽입된 인공관절을 다시 뽑고 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감염 가능성을 비롯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검사를 어떤 식으로 받아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의사가 말씀을 들어본 후에 방사선 검사, MRI 검사, 피검사 등을 통해서 정확하게 통증이 왜 이렇게 오는지 원인을 찾게 됩니다.
만약에 뼈가 붙지 않았거나 아니면 고정물이 빠졌을 경우로 확인이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공관절을 다시 빼낸다든지 하는 재수술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만일에 감염이나 해리, 그러니까 뼈하고 인공관절이 붙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두는 경우는 점차로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대개 의사들이 인공관절물을 뽑고
네.
안의 원인을 해결하고 다시 삽입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수술하신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통증이 있으신 걸로 봐서 수술을 해주신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또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 몸의 근육 그리고 관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정형외과 전문의인 남기세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저목님이 사연 주셨어요. 바람이 세게 불어서 걱정이 됩니다 하시면서 김세화의 하루 전쯤에 신청해 주셨네요. 맞아요. 아무래도 요즘 뭐 비 오는 날도 많고 하다 보니까 바람이 불 때는 또 엄청 세게 불더라고요. 저목님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신청하신 곡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김세화의 노래예요. 하루 전쯤에. 신체의 신비 의학 이모저모. 우리 인체는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알면 알수록 놀랍고 신비로운 우리 인체 그리고 의학세계 이모저모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을지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와 함께할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인체 어느 부분을 한번 탐험해볼까요?
네, 오늘은 우리 외모 결정하는 부분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는 모발.
머리카락이요.
네, 이거 머리가 없으면 굉장히 또 불편하고
맞아요.
힘들죠.
네.
탈모 얘기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 좀 풀어볼까 합니다.
그러면 우선 모발이라는 게 정확히 정의를 내리자면 어떤 건가요?
네, 이 모발은요. 실같이 피부 겉으로 자라나는 상피세포입니다. 신체 털을 전부 다 모발이라고 합니다.
아, 네.
손바닥, 발바닥, 점막과 피부의 경계 부위를 제외한 피부 어디에나 모발은 존재합니다.
네.
사실 없어 보이는데도 자세히 보면 실같이 가는
솜털처럼
솜털
나기도
같은
하고요.
게 있죠.
맞아요.
이 모발의 주성분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고요. 그 외에 탄소나 수소, 뭐 질소, 유황 등이 구성 요소로 작동을 합니다. 모발은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죠. 하지만 외부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고 그 외에 마찰의 감소, 또 성적 매력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네.
모발은 종류에 따라서 태아의 베넷 솜털, 성인의 솜털, 성인의 눈썹 및 겨드랑이에서 볼 수 있는 종말털 등으로 나눌 수 있고요. 사람 전신에는 약 130에서 140만 개의 털이 있습니다.
네.
이 중 두피에는 10만 개 정도가 머리카락으로 존재를 하고요. 성장 후에 빠지고 다시 자라나는 과정을 반복하는 생장기, 휴지기, 퇴행기를 거치게 됩니다. 사람 머리카락의 생장 속도는 보통 하루에 0.2 내지 0.4mm 정도고요.
네.
2 내지 6년 주기로 교체가 됩니다.
저는 모발 하면 우선은 머리카락이 가장 먼저 떠올랐고
그렇죠.
머리카락을 주로 얘기하는 건가 싶었는데 신체 모든 털을 다 모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인체에서 이 모발이 왜 필요한 건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궁금해요.
네. 이 모발은 신체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우선 먼저 머리카락은 인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인 뇌를 감싸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오는 충격을 흡수하고 또 두피가 외부와 직접적으로 마찰되는 걸 또 막아줍니다. 또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고 동시에 추위로부터 머리 부위를 보호해서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네.
또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부위의 모발은요. 팔다리를 움직일 때 마찰을 감소시켜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이 밖에도 모발은 배설과 분비 기능이 있습니다. 모발은 인체에 유해한 수은이나 아연이나 비소 같은 중금속을 체외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땀을 적절하게 분비함과 동시에 또 피하지방을 알맞게 만들어내서 윤기 있고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네.
또 머리카락에 존재하는 미네랄의 함유량과 중금속 수치를 측정해서 사람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외에도 모발은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죠.
맞아요.
미용적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모발의 이런 상태를 통해서 인체 건강 상태도 파악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 이것과 관련된 검사 방법이 또 있다면서요.
그럼요. 이 모발 검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네.
이 모발 속에 미네랄을 얼마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모발은 과거와 현재의 영양물질과 독성물질을 할 수 있고요.
네.
또 그걸 모니터링하고 진단할 수 있는 조직이에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조직이고 매일매일 자라나는 조직이기 때문에
네.
그 길이 상태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걸 확인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발에서 측정할 수 있는 미네랄 농도는 다른 조직이나 혈액에서 측정되는 미네랄 농도보다 아주 높고요.
네.
혈액에 비해서는 30배에서 50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 모발 미네랄 검사를 해서 현재 중금속이 내 몸에 많이 있느냐
네.
또는 우리 몸의 상태가 어떠냐. 대사 능력은 어떠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이걸 가지고 식습관을 개선하게 하고 생활의 환경을 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모발 검사는요 굉장히 간편해요. 피를 뽑지도 않고 뭐 소변을 모아오지도 않죠. 그렇죠. 그냥 머리카락을 툭 자르면 되는데 이건 또 통증도 없기 때문에 네. 또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요즘 왜 남녀 뭐 그리고 연령대도 다 불문하고 탈모가 점점 많이 늘고 있는
맞아요.
추세인데
네.
이 탈모증은 왜 생기는 건가요?
탈모의 원인은 아주 다양한 걸로 알려져 있죠. 우선은 남성형 탈모 여기에는 네. 첫 번째 원인이 바로 유전적인 문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버님을 통해서 또 어머님계를 통해서도 이 유전적인 요소가 전달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우선 80% 정도가 염색체 우성 유전으로 친가도 외가도 유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네.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는 또 호르몬에 의한 원인인데요. 뒷머리는 안 빠지고 앞 이마에서 M자 형태로 빠지기
맞아요.
시작하죠. 이게 주로 남성형 네. 탈모죠. 더더욱이 또 원형 탈모도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도 영향을 크게 줍니다.
네.
스트레스성 탈모는 사실 남자보다는 여성들한테 훨씬 더 많이 해당이 되는데요.
예.
여성 탈모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여성은 일반적으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많아서 사실 탈모가 예방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살짝 올라가면서 탈모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폐경 이후에 탈모가 훨씬 더 많고요.
네.
두 번째로 스트레스가 큰 원인이 되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뿐 아니라 두피 염도 발생이 돼서 탈모가 쉽게 일어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잘못된 습관이 원인이 됩니다. 머리를 자주 만지는 행동, 또 긁는 행동, 또 머리를 아주 세게 묶는 그런 역할도 또 하시는 경우가 많고
맞아요.
빗질을 하는 방향도 한쪽으로만 계속 빗질을 하면 또 가르마를 한쪽으로만 타시면
맞아요.
그 부분에 더 많이 탈모가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꼭 탈모가 아니어도 평소에도 머리카락은 계속 빠지고 또 생기고 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조금 빠지게 되면 이게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건지 아니면 탈모가 진행되는 건지 혼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죠. 예. 한 네 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요.
네.
먼저 두피 진단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두피 진단기를 확인해서 보면 머리카락의 굵기나 개수나 또 두피의 상태, 탈모 진행 정도가 쉽게 보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호르몬, 성호르몬, 또 혈중 철분 농도 등의 이상소견을 확인해서 탈모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모발 미네랄 검사를 통해서 미네랄이 부족했는지 또는 많은지 이런 걸 가지고 탈모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자가 테스트가 가장 쉬운데요.
네.
모발을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를 잡고 당겨보면 한 두세 개 정도가 빠지면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6개 이상이 달려나왔다. 이러면 이제 탈모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탈모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가장 좋은 방법은 약물 치료죠. 우선 탈모에 이용되는 치료 방법이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네.
그 약물로 첫 번째가 바로 남성 호르몬의 일종인 피나스테라이드라는 것이 쓰입니다. 사실 이게 남성 호르몬의 일종이 아니라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약물이죠.
네.
이 약을 먹게 되면 뭐 복용한 후 즉각적으로 탈모가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3 내지 6개월 후에는 상당히 회복된 것도 확인이 되고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지나면 발모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 그런 효과가 있겠어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미녹시딜이라는 고혈압 치료제가 있습니다.
예.
이 약은 원래 고혈압 치료약으로 만들어졌는데
네.
부작용으로 전신에 털이 나요. 그래서 이제 발모제로 개발된 약물인데요.
네.
두피에 직접 바를 수도 있고요. 먹는 방법도 있지만 바르는 게 요즘엔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한 1년 이상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모발 이식하는 방법도 있죠.
예.
머리 뒤쪽에 있는 이 모발을 떼서 앞쪽에다가 심어주는 건데요. 이 심더라도 지속적으로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을 드시지 않으면 도로 다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피나스테라이드라고 하는 약재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아주 풍성한 모발을 끝까지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중에 본인에게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탈모가 되기 전에, 시작되기 전에 탈모를 예방하면서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아는 게 더 중요할 그렇죠. 것 같은데 네.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1번이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겁니다. 네. 스트레스를 뭐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사실 20, 30대에 오는 아주 탈모들은 대부분 이 학업이나 취업이나 직장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연관이 그쵸. 많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식생활 관리를 하는 게 좋겠는데요. 영양이 한쪽으로 치우쳤다거나 부족했다거나 하는 것도 큰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따라서 너무 기름지거나 인스턴트 또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좀 피하시고 채소 과일을 아주 풍부하게 드시면서 네. 단백질이 골고루 들어있는 이런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두피 관리도 중요하죠. 머리를 감고 나서 잘 말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너무 뜨거운 바람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차가운 바람이나 또는 일상적인 바람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연 건조가 가장 좋은데 이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맞아요. 또 먼지가 이 많이 있는 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샴푸를 충분히 하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 중에 잘못된 게 산성비라고 해서 맞으면 머리 네. 빠진다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네. 그 산성비의 산도가 4.5에서 5.8 정도 되거든요. 근데 샴푸는 3이에요. 샴푸가 훨씬 강한 산성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산성비 정도는 맞아도 샴푸하는 것만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분 들이 조금 오염이 됐다 싶으면 샴푸로 잘 닦아주고 말려주시는 네.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몸에 모발에 관련된 내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을지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닥터유의 퀴즈 정답은 심근경색입니다. 저희 방송에 참여하는 청취자분들께 친환경 쌀과 잡곡 세트, 해피머니 상품권, 그리고 친환경 어싱 전문기업 쉴드그린에서 어싱 테라피 네모패드를 드립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건강한 아침 이진이었습니다.